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함께 깨우치고자 이 시간 주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표현한 이 말씀의 의미를 독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인지 주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제대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신론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불신앙하고 말았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제기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졌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이스라엘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백성이 아닌가라는 질문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넘어짐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자 그 복음의 물길을 이방인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요구했던 반면 어떤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일은 상징적인 행위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로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가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의미를 담은 행동을 하고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면 또 회당에 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2절에서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인에게 준 것보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더 큰 부여함을 가져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매우 부정적인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은혜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믿을 만한 여건을 가진 A라는 사람은 믿지 않고 믿을 만한 여건을 도무지 갖지 못한 B라는 사람이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은혜로운 방식이 뭘까요? 나중에는 결국은 A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실패와 범죄가 이방인을 부르는 계기로 삼으심으로 이방인을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때 누리게 될 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 사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사실을 그 부유함의 절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을 잘 차는 황문성이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공을 너무 잘 찼는데 제가 초등학교 동기들이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정과 여러 형편으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창회 모임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간다. 이런 글귀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뤄가시는 방식이 정말 오묘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지만 앞으로 마지막 날 여기저기서 도무지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는 자로 자처하며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 즉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일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과 무관치 않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본문 13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까? 내가 전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전에 박해했던 바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아나니아가 바울이 이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 골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구별성을 철저하게 신봉하면서 동시에 이방 사람들을 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 골수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방인 전도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점에서 언뜻 보면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은혜로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받아 누리지 못한 구원을 이방 사람들이 받는 것을 바라보고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목적에 수종될 수 있는 최첨단에 설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14절에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만약 어쩌면 내가 내 육체를 질투로 자극하도록 이란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을 내 육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살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살붙이다. 이 사람과 연대되어 있다. 이 사람과 나는 나누어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유대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고 그 자신의 혈육이 구원받는 일에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실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9장 3절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시기 나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은 좀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같은 값이면 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시기 나게 하는 방식으로 왜 구원하시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심, 질투심은 열심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열심이죠. 그런데 이 바람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은 바라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있는가 하는 여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의 물건과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남의 집 아내는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뭐 다윗처럼 불법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건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남편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같은 열심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옳고 바른 일일 뿐만 아니라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결국 구원을 사모하도록 하신 것은 옳고 바른 일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허락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피붙이, 살붙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울을 나치 독일의 게르만주의자와 같은 순혈주의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자기 유대 백성들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유대 백성들을 의지하는 그들만을 드높이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고립 모두가 아니라 고립 가운데 얼마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가 될지는 모르죠. 다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륙 중에 얼마만 구원받으면 고륙 중에 얼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얼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 얼마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 얼마가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무리, 즉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죠. 그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단어의 본뜻은 거절입니다. 거절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버림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버림받는 일의 결과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불러들인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이 일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또 어떤 일도 나타납니까? 이스라엘도 회복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이다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조차 사용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두 개 들라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벨론과 로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바벨론과 로마는 일어서기는 했지만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뭔가 하면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오니즘의 주동자고 특별히 이 사람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구속사라는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만 아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 사건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역사적 진술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최초 이스라엘이 거부한 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절한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한 그 일이 마침내 세상과의 화목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진하지 않고 서진하게 되므로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한 그 일이 우리 민족을 부유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고 싶어 하죠. 저도 한 번도 가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저도 성지 답사여행을 한번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거기에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아니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세상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래놓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복음을 수용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을 뜻합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절한 거절이 영원한 거절이 아닌 일시적 거절임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하고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된 이 사실을 화해라는 말로 나타내었는데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심을 작동시켜서 결국 믿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37장의 환상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의 영으로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그러자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자 생기가 들어왔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이 복음을 거절하는 동족들을 한편으로는 슬픔의 눈으로 한편으로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복음을 거절하는 일은 슬퍼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일로 끝나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그들과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얼마나 풍요로울지 12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오 라고 말을 했는데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은 말하자면 평행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단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뒷걸을 떨어버렸지만 다시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하면 또다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비유대인 즉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저 무지몽매한 유대인들 수건이 그 눈에 덮어져 있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 정말 무식한 놈들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18절에 나타나는데요. 너희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지요. 분명히 박해를 피해서 로마까지 갔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와 지위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 너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개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생활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사실을 근거로 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수를 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예표합니까? 앞으로 맺게 될 모든 결실물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제로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역사적 유추입니다. 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나 뿌리는 구약의 족장들이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족장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기초를 이루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였습니다. 이러면서 떡덩이와 가지는 뭘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말의 때까지 형성될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저희들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이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랑하거나 혹은 자신이 헌신한 지분에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2주 전 주일 오후에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은 제프 A. 매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겸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보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거기에 그 책에 칼빈주의 설교자 조지 휘플드에 대한 일화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조지 휘플드가 감리교의 창시자요 아르미니스주의자로 알려진 웨슬리를 과연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존 웨슬리, 과연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휘필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니요, 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충격적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천국에 못 가다니. 그런데 휘필드의 대답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휘필드가 웨슬리를 천국에서 못 볼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하늘 보좌 아주 가까이 계실 테고 나는 뒤쪽으로 저만치 밀려나 있을 것이라서 아무래도 그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펄전이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통찰을 다음과 같은 글로 남겼습니다. 스펄전이 또 이 사실을 알고 뭐라고 말했는가? 나는 휘필드 선생의 그런 자기 고백을 읽으면서 혼잣말을 했다.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로써 휘필드 선생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음을 확신한다. 그는 교리적으로는 특정 부분에서 매우 진지하게 입장 차이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 웨슬리를 사랑했다. 그렇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없다면 그리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형제 그리스도인에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스펄전은 자신의 통찰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개혁신앙을 배우면 약간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했던 설교를 혹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처럼 제가 이런 비유를 혹은 예화를 드는 설교는 아마 거의 여러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도 좀 날카롭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진자운동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한쪽 극단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려고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요. 근데 사실은 중앙은 여기인데 너무 끌어당겨버렸어요. 처음 신학을 하는 분들이 대개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불같은 열심을 내고 개혁신학 아니면 다 그냥 도매국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만 참 교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중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 안에도 참 신자는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장로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 안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회중 정치를 구현하는 교회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뭘 좀 알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교만을 떠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 흔히 올리브나무라 그러죠.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올리브 오일.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것은 매우 친숙한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뭐 그리스나 이쪽으로 가보세요. 소나무만큼 올리브 나무가 많죠. 감람나무는 밑둥까지 자르고 뿌리를 완전히 뽑거나 태워버리지 않는 한 수백 년이고 계속 존재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또 바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감람나무는 수시로 접붙이기를 시도할 수 있는 나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세고 키가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때 정원사가 잘 재배된 감람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를 이 큰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감람나무가 빨아들인 불의 진액을 받고 그 열매, 그 가지에서 열매가 더 크게 더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했죠. 이 감람나무 유추는 역사적 유추지 교리의 유추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 함께 받는 자 되었다는 이 단어는 뿌리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뿌리의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동참하는 자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열매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해야 돼요? 참감람나무가 존재해야 되겠죠. 참감람나무가 존재해야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 가지 참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이 일은 참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유대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참 감람나무 유대인이 없었더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죠.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야, 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자기 스스로 뚝 끊어져 가지고 통통통통 걸어 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 탁 이렇게 붙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원사가 끊어내고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도 같은 권면의 말씀이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대로 가지, 즉 이방인이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을 여러분들이 너무 터부시하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처럼 읽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다닌다라고 하는, 걸어 다니는 두루마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보는 것을 못 보지? 그러면서 그들을 너무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가 망했고 뿌리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가 건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11장 초대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 바울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패역했고 결국 망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게 됩니까? 아까 제가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밑둥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뿌리를 캐내지 않는 한 수백 년 동안 존재한다 그랬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은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시거나 새로운 뿌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 다음에 가난 정탐꾼들이 보고한 사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였어요. 이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혈통이 이방민족에게 다 흡수되고 말았어요. 이게 뭐 어떤 혈통의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사야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6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주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적 혈통주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축복의 근원, 그 뿌리가 구약 이스라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와 여론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처럼 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들으셔서 잘 알죠. 기독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도 있고 김현일 목사님, 불가리아의 박상경 선교사님, 그 다음에 독일에도 선교사를 또 보냈죠. 이전에 영국의 다윗의 교회 최찬혜 목사님도 저희가 후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름에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가.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의 확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대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참 이스라엘 안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신 결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장된 형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은 절대로 자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참 영적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하기보다 늘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깊고 부유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상고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하나의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또 역사의 유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그분의 구속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침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기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그분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늘 겸손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시고 비록 지금 육적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마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또 사도와 우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저희들도 힘써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현상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일어서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